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지 더웠는데 어저께부터 또 갑자기 샥 선선해지고 굉장히 한국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는 그 주빌리 통일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탈북 사역을 하시고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랑의 교회에서 모여서 한 500명, 800명 정도가 이렇게 기도 집회를 하시는데 어저께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만나서 밥도 먹고 했는데 제가 그 기도의 열기에 설교하러 간 제가 오히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북한을 위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또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저희 교회가 이제 돕고자 하는 분도 몇 분 거기 계십니다만은 이 통일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금 많이 느꼈습니다. 저와 또 함께 우리 북한사 선교회 꿈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참석했는데 참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한 교회만의 시대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보조를 맞춰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또 통일이 목적이 아니고 통일을 통해서 북한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 주체가 되어서 이슬람권을 선교하고 땅끝까지 가는데 좋은 동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아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죠. 한중일 관계가 예민하고 이렇지만 이런 어떤 폭풍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강포한 악인들의 횡포에 의인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개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마음을 품고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숨으시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다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폭풍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상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죠.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현실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냥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소리쳐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이 하나님 안 믿고 이 불의를 행하며 사는 악인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그 기세가 뻗쳐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그리고 그 악인들이 의인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 악인과 선인의 차이를 우리는 뭐 물건을 훔치고 남을 해코지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약한 행동을 하면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어린이 선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이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막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본질은 어떤 악한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오만방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우중 신드롬인데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데 이 의인의 특징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악인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육감대로 팍 결정이 빠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일단 결정하면 움직이지 않지만 결정이 신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 의인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자기 중심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그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14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주 애절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 없는 아이를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공경에 처했는데 빽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경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학연 지연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몰라요. 그래서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왕따 문화도 역시 사탄이 만든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롭게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도 힘들지만 나를 도와줄 인간적인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동을 이미 보셨다고 선포합니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 공산 집단이 저렇게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악한 자들에게 놓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무섭습니다. 크고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작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고아처럼 빽이 없고 줄이 없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진짜 파워풀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믿을 데 없는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말고도 다른 데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의 기도는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없이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손 잡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힘든 자들의 기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굉장히 가난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제 있던 돈까지 털어줬던 가난한 집인데 그분이 저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가슴에 찡하고 다가오는지 아 이분이 진짜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확 느꼈어요. 아 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니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좀 가난하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때인 걸 믿으십시오. 이때가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손을 붙잡는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은 이미 시작되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 잘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를 보십니다. 오만하게 하는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삽니다. 자기 전문 분야인데도 기도해보지 않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20년이 넘게 설교를 해왔지만 제가 설교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 부족한 죄인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교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영원한 아마추어의 정신, 처음 설교하던 그 설교자의 마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아, 사업은 내가 자신 있어. 눈 감고 해도 할 수 있어. 그때 떨어지는 거죠. 인간관계는 나 자신 있어. 그 사람은 내 편이야. 이럴 때 떨어지는 거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NIV 영어성경에 보니까 He encouraged them. 격려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들 많은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고쳐주기 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기경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도록 이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순식간에 스포일됐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화려함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격려하시고 업리프트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에 불어들어오면 회복과 이 격려와 용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쫑긋하게 고의를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성건성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총력을 기울여 한자 한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들으시니까 하늘의 기도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거든요. 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저 류태영 박사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박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분은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대학을 나오고 성공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자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스케줄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딱 10분만 만나면 일이 해결되는데 너무 힘든 걸 겪으면서 자기가 딱 생각했대. 나 이제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별로 정권도 오래 못 가는 저 대통령 하나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써서 로비를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내가 나의 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을 내가 빼먹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사업을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새벽기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잠을 설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거든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한 톨도 땅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18절을 보니까 다시는 위협하기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밑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약자를 괴롭혀요. 힘을 휘둘려요. 오만해요. 우리의 가슴에 두려움을 줘요. 불안감을 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결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진 자가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힘 가진 자가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나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기죽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의 팔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둘러안고 있음을 믿습니다. 외롭고 고아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의 백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고 힘든 나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